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맨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빛에 관한 것을 알리려고 왔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통하여 빛에 관하여 듣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스스로가 그 빛은 아니었다. 그는 오직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으로 왔을 뿐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으로 오고 있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남편의 결정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아드님에게 따르는 영광이었다. 그리고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났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흘러넘치는 은혜에서 복을 넘치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 그런데 외아드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요한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예언자입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그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물음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말해주십시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몇이 있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요한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십니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 자신도 누가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누가 그분인가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분에게서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곧장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기로 하셨다. 그때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모세가 어떤 분에 관하여 율법책에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마을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대꾸하였다.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대답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여쭈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너는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창세기 제43장.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두 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두 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줘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신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에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 친어머니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의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의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목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포도밭 주인에게 비길 수 있다. 이 포도밭 주인은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일꾼들에게 그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서 밭주인은 일꾼들을 밭으로 내보냈다. 아침 9시쯤 되었을 때 밭주인은 장터에 나갔다. 그는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았다. 밭주인은 이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내 포도밭에 와서 일을 하면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리하여 사람들은 밭으로 일하러 갔다. 밭주인은 12시와 3시쯤에 또 장터로 나갔다. 이번에도 그는 할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을 자기 밭의 일꾼으로 데려왔다. 저녁 5시쯤 되었을 때 밭주인은 장터로 다시 나갔다. 그는 장터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밭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었다.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밭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시오. 날이 저물자 포도밭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일렀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일한 싹쓸 주게. 내가 가장 나중에 부른 일꾼들부터 싹쓸 주게. 그리고 맨 먼저 부른 일꾼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싹쓸 주게. 저녁 5시쯤 일하러 온 싹꾼들이 품삯을 받았다.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 그들은 은근히 자기들이 다른 일꾼들보다 싹쓸 더 많이 받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각각 한 데나리온만 돌아갔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뒤에 밭주인에게 가서 따졌다. 그들은 밭주인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은 맨 나중에 일하러 와서 겨우 한 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종일 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밭주인은 이들 가운데 한 일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네. 자네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내 밭에 와서 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자네 품삯이나 받아가게. 나는 맨 나중에 온 품꾼에게도 자네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내게 없단 말인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해주어서 셈이 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벽 일찍 시장 모퉁이에 자급복 차림으로 목에는 수건을 질끈 묶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일의 성격에 따라 몇몇 사람들이 차출되어 나가고 마침내는 해가 뜨고 일을 잡지 못해서 오늘도 허탕을 쳤다고 허탈해하는 남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해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께도 더욱 감격하여 충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회 일반적인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격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마침내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택해주신 은혜 때문에 바울은 꼼짝 못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자신을 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읽게 됩니다.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면서도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포도원의 구원이란 놀라운 약속을 받고 일하게 된 감격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뒤처짐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비유의 특이한 내용은 일꾼을 찾으러 주인이 직접 나갔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역사 속에 그의 사람들을 부르러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들을 생각하게 되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하루 품삯이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의 일원으로 약속받은 구원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낮 시간을 나누는 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12시간대로 나누어 특히 3시간 단위로 거론되는 예를 성경에서 들어봅니다. 여기 아침이라고 한 것은 아침 6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 제9시라고 할 때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 그리고 저물매라고 하는 내용은 오후 6시. 한 시간대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참여시킨 사람들이라고 보고, 어떤 교회 속에서 신앙의 연륜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연령대로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종류와 연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고, 약속된 구원의 은혜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데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과 성실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능력은 사람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히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주어짐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지만 매년 포도 농사가 포도를 따고 나면 마무리되고 겨울이 오고 마는 것처럼 반드시 이 역사의 겨울, 시대의 밤은 오고 말 것이며 이 역사도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청에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인데 끊임없이 일꾼을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끝의 시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더욱 경성케 합니다. 그러므로 초청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며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의 포도원인 천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일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지금 순종으로 일할 시간이라는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품삯을 받을 때가 있고 다른 말로는 상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일을 지루하고 따분하게 길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보상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로와 대가의 차이를 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주인이 장터에 나갔을 때 우리를 품권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용이 없는 존재로 무시받는 존재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고 보면 돈을 벌기보다는 누가 일만 시켜줘도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명령은 얼마나 행복한 말이었을까. 여기서도 감격할 만한데 한 시간 일을 끝낸 그들에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감격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에 바울을 통한 다윗의 고백은 바로 제21시에 포도원에 초청받은 것과 같은 우리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감격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뒤처진다면 나중된다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다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버려짐을 당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요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아침부터 종일 일한 사람들은 나중 한 시간 일하고 자신들과 같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인을 불평합니다. 약속은 지켜졌지만 이들은 자신의 속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수고를 헤아리는 것으로 은혜를 욕되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데도 세상적인 가치인 상대적 평가의 잣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의 수고에 다른 사람들의 일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례하는 자체가 죄성을 가진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율법과 더불어 살아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나중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된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평과 같습니다. 비유의 결론이자 경계의 내용이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약속된 한 데나리온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결국 오래 섬기고 많이 일한 것을 내세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지고 불평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종류의 연령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죄사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사람 스스로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영적인 것에 관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세월을 허송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일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과 영원을 약속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다가 마침내 교회를 위해 일하게 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많은 세월을 최선을 다해 섬겼을지라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이 봉사하고 섬긴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성하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고 나중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1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Let's begin with Anna.
그럼 안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ho exactly was Anna? She is a New Testament person whose name means grace or favored one.
안나가 누구일까요? 안나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이름에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Her story is only found in three little verses of Luke's Gospel, but it is packed with power about how we may live our own lives in devotion to God.
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2 verses 36 through 38 read.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Anna, a prophetess, was there at the temple. She was from the family of Phanuel, in the tribe of Asher. She was now very old. She had lived with her husband 7 years before he died and left her alone. She was now 84 years old. Anna was always at the temple. She never left. She worshipped God by fasting and praying, day and night. Anna was there when Joseph and Mary came to the temple. She praised God and talked about Jesus to all those who were waiting for God to free Jerusalem.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Anna is an elderly Jewish woman when we meet her. Her father's lineage is mentioned as being from the tribe of Asher, which we will discuss more in a later session, but that is all we know.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안나는 나이 많은 유대 여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셀 지파라고 했는데 이 지파에 대해서는 후에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나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She is a devoted servant of God, 84 years old and has spent most of her life alone. You may think Anna has had a sad life, but nothing could be farther from the truth.
그는 그의 84년 생애 가운데 대부분을 홀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의 삶이 불행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She was called a prophetess, meaning she spoke the word of God. In all of the Old Testament, only five other women were given that title. She may have been a teacher to women or simply one who encouraged others.
그는 여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을 통틀어 다섯 여자만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안나는 다른 여성들을 가르쳤거나 격려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For not growing weary and constantly praising God in the temple, fasting and praying to Him, God provided for every physical and emotional need Anna had. This was at a time when society did not care for widows and God's church had yet to be established. Scripture also does not say that Anna had any children to care for her before she lost her husband. She lived out her days inside the temple.
홀로 살았지만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나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과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안나가 남편을 잃기 전 자신을 돌봐줄 자녀가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나는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Her faithfulness was fully rewarded when Jesus was brought to the temple for presentation at 40 days old, and she witnessed Simeon, a just and devout man, say these words beginning in Luke 2:29 and following.
예수님이 태어난 40일 후 정결례를 위해 성전에 들어올 때 마침내 안나는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Now, Lord, you can let me, your servant, die in peace, as you said. I have seen with my own eyes how you will save your people. Now all people can see your plan. He is light to show your way to the nations, and he will bring honor to your people Israel. Jesus' father and mother were amazed at what Simeon said about him.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Then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Many Jews will fall and many will rise because of this boy. He will be a sign from God that some will not accept. So the secret thoughts of many will be made known, and the things that happen will be painful for you, like a sword cutting through your heart.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Anna then proclaimed her Lord to everyone, the very thing all Jews had awaited, a king, a Messiah, but so very few would recognize, and she was one of the first to see Jesus for who he truly was, the Savior of all.
그 후 안나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이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몇 사람만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인 예수를 처음으로 본 그 몇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more about Anna.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안나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lift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and be gracious
unto you,
and be gracious. The Lord be gracious, gracious unto you.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